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으로 하루의 일과를 거의 마치고 또 우리의 심신은 조금 피곤하고 혹 연약할지라도 주를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또 이곳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에 단 찬송에 단 기도에 단 말씀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여한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와 복을 많이 내려주시고 또 참여치 못하고 온라인으로 남아 함께하는 연약한 지체들 또 먼 곳에 있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들에게 더욱 열심을 주시고 분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힘써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믿음에서 자라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거나 이전보다 믿음이 후퇴한 자들이 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육신은 혹 쇠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건해지고 주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몇 마디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처음 제자들 35절 보십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라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대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여기 세례 요한, 이튿날 요한이, 아니면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에게 예수께서 다니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속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평안과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 두 제자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인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기를 원해서 따른 것이죠.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가 증거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준비된 자들은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죄에 대한 각성이 생겨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또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듣게 될 때 곧 흥미를 가지고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잘 관심을 가지고 듣고 깨닫고 또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들은 그 두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 계신데 가서 저희가 조금 같이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겠는지요. 주님과 좀 더 묻기도 하고 또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뜻이겠죠. 그들은 예수께서 과연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지 알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와보라, 와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초청을 하신 거죠. 와보라. 내가 있는 집 안 보여준다 그러지 않으시고 와보라. 주님 계신 대로 초청을 받은 것이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그와 함께 지내보면 알 것입니다. 그가 어떤 자이신지. 그들은 그가 계신 곳을 보고 그날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제10시쯤 되었다. 10시, 제10시쯤이라는 말은 오전 10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의 만일 시간이라면 10시 하면 거기에 6을 더하면은 16시, 16시면은 오후 4시가 되는데 오후 4시에서 저녁이 곧 해버리니까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계셨을까. 그렇게 오후 4시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요한복음의 시간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유대인의 시간이 아니다. 그런, 물론 두 견해가 있지만은 유대인의 시간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의 시간 계산 방식으로 사용한 것 같다. 그런 견해가 타당해 보입니다. 영어 성경의 NASB 성경은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번역하고 또 각 줄을 아마 붙였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날, 그러니까 오전 10시쯤 되면 온종일 주님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날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난 일이었죠. 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면해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궁금한 것을 질문도 좀 드리고 했을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던, 랍비어 선생님하고 부르던 데서부터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아마 변했을 것입니다. 40절 보십시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예수님을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름이 나왔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 아, 그러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때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다 보고 나중에 열두 사도를 중에 한 사람을 벗어난 것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았어요. 랍비라고 부르던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랍비,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는 분이 그날 같이 몇 시간 지나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깨달아졌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한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증거할 수 있죠. 랍비를 만난 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와, 전도했습니다. 형제를, 시몬 베드로를 예수께로 데려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전통 본문에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 요나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 혹은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 전통 본문에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 개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개바라 하래, 바위돌이란 반석, 바위. 예,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 예, 또 개바, 예, 그런, 예,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을 차근히 읽어본 사람은 요한복음에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데 그 제자라고만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나오고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쭉 나오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분은 바로 요한복음을 쓴 그 사람이다. 사도 요한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맞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그러면 사도 요한도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또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여기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금 말한 대로 본서를 쓴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본서의 저자는 자신을 항상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으나 이 모든 일을 본 자이었다고 보입니다. 목격자적인 그런 진술이죠. 그들은 그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확신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했겠죠.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자는 그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구주를 내가 정말 믿고 확신한다면 그분을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겠죠.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전하잖아요. 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을 남에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는 먼저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읽기와 듣기 또 성경 묵상과 연구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고 예수님을 정말 확신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죠.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성경적인 설교를 통해서도 물론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과연 그런가? 결국 성경을 확인하면서 확신하게 될 터인데 확신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글을 전하거나 또 그들로 하여금 성경책을 읽고 공부하게 하거나 성경꼭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사드리기도 하고 성경을 나누어서 읽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게 함으로써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안드레가 한 것처럼 시몬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 소개한 것처럼 주께서 시몬을 게바 곧 반석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의 믿음과 인격이 반석과 같이 견고해질 것을 암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비록 부족이 많을지라도 장차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 주님의 많은 따르는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해서 사도라고 부르신 12명의 사도들 중에 그 12 제자 중에서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순교의 잔을 마신 그런 사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3절 보십시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 이튿날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던 날로부터 계산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와 안드레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인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여러 시간을 보내었던 그날로부터 계산해서 이튿날. 그러니까 처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날은 뜻깊은 날이죠. 생일날 것 같아요. 영적인 생일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발견한 날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인한 날이니까, 그래서 이튿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2장 1절에는 그날부터 계산하여 사흘 되던 날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이 중요하긴 중요하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튿날, 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사건들을 서술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한 사람이고 아마 사도 요한이 다른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튿날 빌립을 만나셨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아직 유대 지방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일들은 아직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부근에서 되어진 일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신 것은 갑작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세상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 갑작스러워 보이지, 하나님은 다 마음을 정하고 내가 빌립을 그 다음에 불러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안드레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고 와보라, 와서 같이 얘기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서 확신케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가서 전도해서 불러 제자를 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빌립을 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개, 아무개야, 예, 김 목사야, 나를 잘 믿고 예, 목사가 되어라 그렇게 아마 불러서 하고, 또 예, 사모야, 예, 목사랑 결혼해가지고 또 잘 주의 종을과 함께 주의 일을 좀 받들어 보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하고 사모가 되고, 또 아무개 장로야, 예, 주님을 따르라, 예, 따라서 십자가 멍에를 지듯이, 장로는 참 힘든 직이잖아요. 장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책임을 가, 책임이라는 게 무거운 거죠. 사람이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책임을 가지는 그런 인물들이 교회는 필요하겠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당회원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가지는 것이니까 그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직분을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모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빌립도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요한이 세례 주는 곳 부근에 있었고 그의 심령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회개함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제자 되죠. 세례 요한의 제자도 되지 않았으면 세례 요한 와서 먼저 다 준비를 시키는데 회개하여 세례를 전하고 회개하시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하는데 그 세례 요한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기 어렵겠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메시아를 사모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죠. 그의 심령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회개함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또 그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4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빌립에게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지식이, 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런 빌립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44절에 보십시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벳세다 사람이라. 한 동네 사람이에요. 다 동네 사람이에요.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의 마을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갈릴리의 어부이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니까 다 그 동네, 그 주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언급될 나다나엘도 사도행전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또 한 명의 인물 나다나엘도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 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주께서는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 출신자들을 부르시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당시의 교회가 매우 부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예루살렘 서울 사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서울 사람들이 그래도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서울이 부패되었단 말이지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부패되어서 있고 저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보면 저기 촌뜨기처럼 저 시골에 시골입니다. 저 멀리 있는 북쪽 변방에 우리로 말하면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죄송해요 강원도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사람과 같은 사람 저 경상도 어느 구석이든지 또 전라도 구석이든지 할 수도 있게 충청도 산골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것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사람들은 그 종교적 부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기 때문일 거라고 보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교회들이 부패되어 있을 때에는 홀로 떨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혼자 있으면 교회가 좀 떨어져 있으면 영향을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까이에 있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다 모두들이 그러는데 뭐 요새는 다 교회들이 그러는데 유별나다고 그러게 하겠지. 그래서 영향을 다 받기가 좀 쉽겠지. 여하튼 갈릴리 사람들 중에 순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참된 경건을 가졌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갈릴리 사람이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전도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에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갈릴리 사람이십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 갈릴리의 갈릴리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도 갈릴리의 지방이고 그리고 가버나움도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 아까 말한 벳세다와 가까운 벳세다보다 서쪽에 있는 그런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벳세다 다 갈릴리 북쪽 해변가의 마을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릴 때에도 흠이 없는 인격이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흠이 있는 인격 어릴 때부터 아유 쟤는 못 쓰겠어 어릴 때부터 벌써 예, 다 좀 버릇이 나빠졌다고 그러나 그러지? 영어로는 스포일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던데 아유 쟤 버렸어 얘가 저렇게 성격이 이상하고 순수함이 좀 없는 그렇게 돼버린 아이들처럼 됐으면은 사람들이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 그런다고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았겠지. 그러나 흠이 별로 없는 흠결이 없는 쟤는 참 착한 애 같아.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반듯하고 성품이 반듯하고 경건과 도덕성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죠. 사람이 반듯한 예수님은 그랬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45절 보십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날 예수님을 따르라 해서 따르든 따르게 된 그날 친구 나다나엘을 찾았고 참 빨리 전도했습니다. 그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글들의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 지식이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보이죠. 메시아께서는 모세가 율법에서 예언하였고 유월절과 성막제도와 제사제도 등에 예표된 인물이시며 또 그 후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인물이셨습니다. 나다나엘의 처음 반응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처럼 부정적이었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성경에 예언된 바가 있지만 나사렛은 예언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나사렛은 메시아의 나오심을 기대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와 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를 알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또 성경적인 설교를 통해서 아, 성경의 말씀이 그것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47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그에 관하여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 나다나엘도 착한 사람이네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경건하고 진실한 인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인정하실 정도. 그는 주의 제자가 되기에 적합한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마 추측컨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잘 보시죠. 거기에서 엉뚱한 그런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일들을 할 때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뭘 보시겠는가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십니다. 그는 바로 그를 경외하는 그의 마음과 모든 죄를 버리고 흠과 점 없이 살고자 하는 그의 진실한 중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경건하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 응답이 나오죠.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그런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왔을 것 같죠. 그러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어떻게 저를 알았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런 말과 같아 보이죠. 주님의 말씀은 나다나엘로 하여금 모든 의심을 버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신케 했습니다. 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에게 생겼던 동일한 믿음이 이제 나다나엘에게도 생겼습니다. 50절 마저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전통사본에 보면 이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 너희에게 여러 제자들이 장차 그의 신적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메시아이시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한 대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했지만은 지난 앞부분에도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매우 메시아라는 말이죠. 속죄 제물인 메시아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안드레와 그리고 아마 요한이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요한은 그의 증거를 듣고 선생님의 증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속죄의 구주이십니다. 둘째로,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확신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예수께서 계신 곳에 찾아갔어요. 예, 찾아갔어요. 어디 계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와보라, 와보라. 그날 10시에, 예, 아마도 오전 10시부터 그날 주님과 함께 몇 시간, 주님이 특별히 시간을 좀 내신 거겠죠.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가 중요하니까 그들과 많이 대화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아,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열심히 말씀 듣는 사람이 일꾼이 되죠. 말씀을 별로 들을 흥미가 없는 사람이 일꾼 되면 교회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권찰이나 교사나 또 모든 재직이나 또 더더욱이 당회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들 중에서 세워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잘 되겠죠. 그들은 그날 예수께서 계신 곳에 여러 시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 아마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묵상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자를 부르셨겠죠. 거기서 엉뚱하게 세상적인 생각하고 있는데 그를 주님께서 부르실 것 같지는 않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나다나엘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적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 응답을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확신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과 가서 대화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적 설교를 듣고 하는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안드레는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도 친구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는, 예, 소개, 와보라, 와보라, 소개하는, 초청하는 그런 제자들, 처음 제자들은 즉시 그들의 가까이 있는 형제에게 또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초청하였다. 와, 참 귀한 자들, 경건한 자들은 좀 다르구나. 예. 경건함이 없는 사람들은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이 하나님 없이 멸망에 가는데도 전도할 줄 모르고 초청할 줄 모르고 너 그렇게 하지 마,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 교회 빠지면 안 돼, 내가 멸망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멸망하는 걸 볼 수가 없구나, 예, 교회 꼭 나와, 오전 예배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도 꼭 나와야지, 수요일도 나오면 좋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이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봉사자가 되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요? 가서 돈 많이 버는, 예, 그런 인류 기업, 인류 회사에 들어가서 봉급 많이 받아서 억대 연봉 받으면 그게 훌륭한 것인가요? 뭐 안 받는 것보다는 나을지는 몰라도 그건 주님 안에서는 별론데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주님을 바로 알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친한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경적 설교를 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처음 제자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조금 묵상하여 싸우니 묵상한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우리 주님 진실이 믿고 따르며 깊이 주님과 교제하여 확신하고 또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